아직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저희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새겨주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이 날마다 뜨거워지고 그날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커져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은 한 네 번에 걸쳐서 누가복음 15장의 제일 뒷부분인 14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11절에서 32절까지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시간이 겹치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뭐 다 할 수는 없죠. 없는데 12월 달에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 걸 여러분이 눈앞에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걸 보내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보충 서플리멘트 그거를 지금 잠깐만 들여다봅시다. 평소에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는 없지만은 누가복음 전체 24장까지 있는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주님이 쭉 해주신 것을 닥터 누가가 뽑아놓았는데 15장이 세 번째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거 prodigal son이다. Parable of the prodigal son. 즉 집을 떠난 타락한 탕자의 비유다. 그런데 여자가 떠나면 탕녀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포커스는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그 타락한 그 사람이 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타락한 사람에게 초점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잖아요. 아니, 벌써 우리 컨셉이 이건 무한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시골 동네 부자 아버지가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초점을 제대로 찾아서 하셔야지. 아무튼 그 털시어리 그 엉뚱한 제3 부분에 포커스를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문장을 쳐다보니까 1절에서 11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보았을 때 아들을 아버지는 잃어버렸다 이거죠.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야기했던 말은 그날 아침에 눈을 탁 뜨니 나 아버지한테 가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다가 드디어 D-Day가 돼서 와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초점이 아니라 두 번째는 몇 날이 안 되어서 잃어버린 아들은 돈을 다 팔아서 밭을 다 팔고 문서를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가서 다 써버렸다. 3번 그가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그 나라에는 famine이 와서 먹을 게 없게 되었다. 4번은 돼지 키우는 곳에 가야 되었다. 유대인은 돼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돼지 키우는 사람이 되어서 직업을 돼지 키운다는 것은 가장 유대인으로서 밑바닥에 떨어진 거죠. 네. 농담으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그 안타까워하는 때가 소고기가 아니라 햄을 세일하는 때가 제일 안타깝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소고기가 세일을 해야 되는데 그날은 또 안식일이야.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금요일날 햄을 세일하고 토요일날 소고기 세일을 하는데 금요일날 햄 세일을 보면 아 저게 차라리 소고기 세일이고 내일 안식일이 햄 세일이면 좋은데 비프는 안식일 한다 해요. 예.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자기 스스로 비하하는 유머를 자기들이 써요. 유대인들도.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돼지 먹을 것은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알아먹어야 되는데 자기는 돼지 먹을 것도 없어서 완전히 짐승에게서부터도 이제 배척을 당했다. 그때에 여섯 번째, 그가 정신을 차렸다. 이제 영어로 그냥 he came to his own senses. 자기 정신이 차렸다.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니 우리 생각이 그리스 사람들 표현은 노야라 그러거든요. 마인드다. 그 메타가 붙어서 뒤집힌 거예요. 메타 노야. 생각이 터닝해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죠. 말도 바뀌죠.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는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6-5 가면은 똑같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시점이 왔어요.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이 행동이 나온 거죠. 이 둘 다가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 시작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알다시피 이거 완전한 회개가 아니니까 아직. 어? 자기 잘못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근데 보세요. 리허설을 합니다. 무슨 드라마 리드 액터처럼 아버지 내가 하늘을 싸우려고 아버지 눈앞에서도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 아들 I'm not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자격이 없어요. 아주 겸손하게 제대로 회개한 것 같죠? 근데 뒤에 말이 붙어 있어요. 밭이 들어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세요. 왜 이 말이 들어갔냐 이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이겁니다. 왜 이 말을 넣었느냐. 저 자격이 없어요. 저는 아주 싸가지도 없고, 내가지도 없고, 쓸모없는 거예요. 하고 거기서 스탑이 되었어요. 그러면 되는데 품꾼으로 써주세요. 이거는 머리가 지금 팽팽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닥터 베일리란 분이 이거를 지금부터 40년 전에 찾아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모님이 그 팔레스틴에 베이루트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시고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후에는 이제 많은 신학교에서도 이 배경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안 그러면 왜 이 말이 붙었을까? 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구나.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겸손히 말했구나. 하고 그전엔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근데 이게 오해가 아니라, 이건 오해지, 완전히. 머리를 팽팽 돌려서 내가 그 동네 가서 다시 살긴 살아야겠는데 나도 자존심 있고 체면 있고 그런데 그걸 지키고 좀 나를 아니꼽게 볼 옛날 큰형도 내가 맞서서 당당하게 살고 싶고 이렇게 하니까 머리를 쓴 게 이 말이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임플로이 해주십시오. 이건 아주 머리가 나쁜 아주 못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근데 5번으로 이제 2페이지에 돌아갑시다.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도 동네 그 게이트 밖에 멀리 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를 먼저 알아보고 마음에 compassion이 나왔다. 혹은 mercies. 자비심이 넘쳐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달려갔다고 했어요. 그냥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 입장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왔으니까 무조건 멀리서 거지 누더기 옷을 입고 그렇게 샌들도 없이 맨발로 왔는데 알아본 거예요. 무조건 환영했다. 컨디션이 없어. 4번, 1페이지의 4번을 보세요, 여러분. 돼지를 키우는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었죠? 그런데 4-는 뭐예요? 가장 제대로 된 회개를 하는 게 됐습니다. 딱 대칭이 돼요. 완전히 생활이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의 말을 내가 하늘을 싸워서 아버지 앞에서도 죄를 지었으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어? 뒷라인을 빼먹었네? 건망증이 들었나? 아버지가 그러니까 갑자기 멍해서 지금 뒷말을 리허설했는데 라인을 빼먹었나요? 아니죠. 그 말이 필요 없게 마음이 바뀌어버릴 겁니다. 나는 창피를 당해도 좋아. 자존심이 무너져도 좋아. 내 집에 아버지의 노예나 돈 받고 일하는 종들이 나를 깔보아도 좋아. 동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좋아. 큰형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해도 좋아. 나는 내 스테이터스, 내 꼬라지를 아니까. 그게 참된 회개란 거죠. 3번, 그 아버지가 자기 노예들에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겉옷을,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로브를 가져와. 내 아들에게 입혀. 손에다 반지를 끼워. 발에다가 샌들을 신겨. 그 다음에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 앞에 1페이지 2번을 보면은 재산으로 뭐 했죠? 날마다 이방인 친구들과 돈을 낭비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 끌어내어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은 아버지 돈을 쓰고 없애고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먹고 즐겼는데 아버지는 그 반대되게 아들에게 해줍니다. 마지막 1번은 아들을 잃어버렸었는데 아버지 저에게 주십시오 했을 때 아들을 잃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다시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내 아들이 죽었어. 나보고 재산 달라고 할 때 근데 다시 살아난 거야. 떠나버려서 잃어버렸는데 이제 다시 찾았어. 하니 그들이 즐기기 시작하였다. 11절에서 23절은 여기까지만 저희들이 문장 구조로 보면은 제일 중심이 6과 6-에 있단 말 알아요? 포커스, 포컬 포인트가 거기입니다. 우리가 문장 공부를 하는 이유가 제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포인트가 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닥터 누가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표현을 잡아내서 이 포에틱 프레임을 만들어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만 이해하면은 11절에서 32절 전체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전반부 아버지와 작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관계에서 어떠한 그 릴레이션십이 지금 결정적인지를 찾아냈습니다. 정신이 차려졌다. 회개가 시작이 되었다. 자기 체면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일단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섰잖아요. 예,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반 정도 회개한 것이 되었든지 자기 체면도 남아있든지 하나님은 상관 안 했어요. 일단 생각이 제 정신이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들이 오늘 나눠준 종이 7번이 있는 부분을 찾읍시다. 여러분. 7번. 우리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11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3절 시계방향으로 한 분이 1절씩 읽어나가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3절까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하고 만나고 한 장면까지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그 배경 설명을 계속 공부를 해나갑시다. 7번
작은 아들은 자기 고향과 나라를 떠났을 때 조금도 자기 고향이나 그 나라에 대해서 미련이 남은 게 없어요. He left everything behind him. 그때까지 자기 아버지 여전히 살아계셨어요. 우리 형, 동네 사람들. 눈 이제 자신하고 아무 상관없는 관계다 생각하고 멀리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이방인의 젠탈 나라에서 모세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방의 친구들하고 사귀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흥청망청 망것을 재산이 많았으니까 이방의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문제 없었어요. 매일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잔치에 참석한 이방의 친구들하고 기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8절. 결국에 작은 아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으며 아주 가난해졌는데 친구들 중 그 누구도 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의 가진 재산이 사라지자 모든 친구들도 사라졌고 그러니까 no money, no friends, 남녀관계는 뭐죠? No money, no honey. 누가 또 웃기 시작하네. 자, 그렇게 된 거죠. 자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사람조차 아예 없어버렸다. 근데 이제 젠탈 돼지 픽팜의 파머가 그를 임플로를 했어요. 그런데 웨이지를 주지 않고 돼지 텐더해 하고 들판으로 보내버렸어요. 이 돼지는 모세율법의 unclean animal입니다. 뭐를 못해요? regurgitation이 안 돼요. 되새김질 못해요. 발굽은 이렇게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이 안 돼서 둘 다가 돼야만 돼요. 발굽도 갈라지고 되새김질해야 되는데 발굽은 갈라졌는데 gurgitation 못하니까 이거는 unclean이에요. 우리 이방인들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 유대인들은 가장 돼지를 unclean 동물로 아는데 그걸 자기가 지금 tender를 해야 되는 유대인으로서 가장 바른 라이프예요, 이게. 아, 그런데 웨이지를 안 주니까 자기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돼지가 먹는 먹을 음식조차 자기 몫으로 돌아올 게 없어서 돼지보다도 더 worse, 더 못한 자신의 status를 깨닫게 되었다. 그때야 비로소 고향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배부르게 먹는 하이얼링이라고 쓰죠. 하이얼드 임플로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굶주린 자기 자신하고 비교가 잘 돼요. 역시 몸이 아프거나 배가 고프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시겠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믿는 친구들 다 떨어져 돈은 없어 허니도 떨어졌어. 프렌즈도 떨어졌어. 배는 고파. 거기다가 몸까지 아프면 이거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의로운 사람인데도 구약 성경에 그런 분 있었죠? 욥. 기억나요? 그렇게 됐잖아요. 자녀들은 다 죽었어. 이혼당해서 가족들도 다 떠났어. 몸은 아파. 그냥 혼자 있으면 되는데 또 옛날에 알던 부자 친구들이 와서 또 너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또 그렇게 막 하죠.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욥이 뭐라고 그래? You are miserable comforters. 참, 너는 쓸모없는 physician, 쓸모없는 doctor야, 너희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와서 아프다고 별소리도 하고 말이야. 그렇지만 여기 이 작은 아들은 육체적인 배고픔과 함께 자신이 고향에서부터 가졌던 그 스피리추얼 뱅크럽시죠. 영적 공황이 그에게도 찾아왔지만은 배고픈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만 해결하자. 자기가 잘못했다 이거 생각이 아니에요. 배고픈 거 이거 내 실수다. 이거 메꾸자. 그건 예수님께서 그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라고 말씀하셨다. 육체적으로 이 배고픈 것이 그로 하여금 자기 어리석었던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현재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무조건 이방인들과는 좋은 관계를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자는 어리석게도 이방인들과 자기가 떠나온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지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다 이 머니를 보고 왔으니까. 그리고 파리에서 다 써버렸다. 자신이 이제 굶어 죽을 처지에 다다라서야 고향에서 자비로웠던 abundant mercies, abundant compassion, 자비로우신 아버지 덕택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생각을 돌이켜 보게 되었어요. 끝까지입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너무나 잘해주고 나는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난 여기는 지금이 뭐야? 바로 그때야 당자는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는 터닝포인트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컴패셔니트 하는 분이니까 자기 돌아가면은 노하고 내치진 않겠지. 이건 아는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돌아옴을 분명히 반겨주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복음의 증거자가 된다고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맛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recognize 할 수 있도록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그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10번. 하지만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님이 아직 살아있을 거예요. 또 많은 노예들도 있을 거고 아침에 들어와서 일하고 저녁에 나가는 일꾼도 있을 거고 또 같은 집안에 아침에 일어나서 일해주고 저녁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또 일꾼도 있어요. 그 세 가지 종류의 일꾼이 있다 이겁니다. 물건과 같은 노예가 있고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임금을 받고 큰 집에 다른 방에서 사는 hired employee servant가 있고 집 밖에서 다른 집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해 나가는 또 hired employee가 있어요. 그 중에 자기는 뭐를 지금 생각하냐면 이 세 번째 employee를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자기 lodging place가 있고 아침에 출근해서 당당하게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나중에 wage 받고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과거가 잘못한 것을 잘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도 그 동네 아직 살고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순간이 작은 아들의 일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터닝포였던 것은 분명하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과거 부끄러운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에 가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자기 체면을 saving face를 한다는 것은 힘든 것도 알아요. 아버지는 오케이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아주 손가락질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이건. 그래서 자신이 가지게 될 그 크라이시스를 이겨보려고 당자는 아버지께 가서 드릴 confession의 컨텐츠를 자기 face를 루징하지 않고 세이브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꾀를 쓴 겁니다. 그는 아버지께 자기를 아버지께서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런 인플로이 중에 하나로 써주시기를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럴 될 경우 자신은 아버지 집하고 떨어져서 자신만의 집을 따로 가지고 출퇴근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당당하게 웨이지를 받아서 인디펜던트 라이프를 가질 수 있다. 봅시다. 아버지여,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나이다. 아주 겸손한 척한데 하오나 저를 당신께서 고용하는 인디펜던트한 hired employee들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처럼 당자는 자기가 아버지를 만나서 왜 compassionate한 아버지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 고백을 하면은 통과되리라고 하고 리허설 연습을 하는 연극 배우가 됐어요. 질문이나 할 이야기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님이 다음 또 기회를 주시면 11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여러분 댁에 가서 쭉 한 번 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탕자와 같이 그 마음이 너그럽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와 같은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 저희들이 두려움 없이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즉각으로 돌아와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을 때 내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없는 것처럼 받아주십시오. 저희들이 채찍을 맞아서 어려운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받아주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